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들었듯이 만남과 화해의 주간이죠. 우리 아까 인사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네, 우리의 만남 속에 또 가정에서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은 사람에게 참 중요하죠.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더 좋은 사람, 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만남에 대해서 만남에 대한 성경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앞에 PPT는 안 뜰 테지만 우리 성경부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어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라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다신 길을 그 길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를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소개가 되어집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를 레위지파의 일원으로서 이 사람이 레위라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레위지파는 땅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 중에 그 레위지파만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를 드릴 때 있는 공물들로 그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마가복음을 통해 마태라는 이름 대신 이 레위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레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인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그의 상황이 레위라는 이 단어와 이 이름과 그 뜻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가 그 뒤에 나오는 상황이 이런데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있다는 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짐작하여 볼 수 있죠. 그 당시 세리는 같은 유대 동족들의 세금을 거둬들여 크게는 로마 그 제국 앞에 또 작게는 유대 땅에 모여있는 헤롯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속히 우리로 인식하기에 우리가 일본의 치하 아래 있을 때에 일본의 앞잡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며 매국노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런 인식으로 보자면 오늘 이 세리로서 살고 있는 레위라는 이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더 부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금보다 원래 기본으로 지어지는 기존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배를 채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삶을 확장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지 못하도록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족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리와 같이 오늘 레위와 같은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특히 16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레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낙인 찍어서 쓰는 단어이죠. 죄인 말입니다. 율법을 범하거나 부적절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칭하여서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레위가 세금을 걷어들여 자신의 배움을 채우는 동족의 세금을 걷어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가 스스로 이 직업을 택해야 했는지 아니면은 살아오다가 이 직업이 그렇게 정해졌는지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처한 현실, 상황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돈이 나의 기업이 되고 또한 이방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된 그런 삶의 중심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이 때로는 자신의 삶이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들에게조차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레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수식어들이 많이 붙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기에 우리는 그런 사회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때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죠. 뭐 그것이 그다지 나쁘다거나 그것을 제가 비하하려는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업적과 가치들, 그리고 자신이 드러내어 알려야만 하는 그 삶의 무게가 자신을 계속 옥죄어 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이죠.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사회에서는 자기가 맡은 직급들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유지하고 증명해내고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여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할 때 곧잘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과 권력입니다. 보통 재산을 뭐 내가 얼마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어느 아파트 살고 어느 동네 살고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 사람의 가치 기준이 됩니다. 곧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여 높아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여 낮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부산에 이사를 와서요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가장 처음 산 곳이 용호동이고요 그 뒤에 이사 간 곳이 해운대입니다. 사람들이 해운대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사는 곳인데 해운대요, 해운대 좋은 데 사네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맞죠? 근데 저는 해운대 중에 재송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재송동이라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운대 있는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재송동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재송동, 반려동 이런 지역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운대라고 했을 때 어디를 이야기하여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쳐다볼까요? 센텀시티, 뭐 마린시티 이런 데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좋은 데 사시네요.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죠. 자신을 보는 가치가 달라져 보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이런 데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반송 산다 그러면 아 이렇게 거기가 어디에 이렇게 물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도 우리는 지역과 지형에 따라서 자신을 증명하고 가치가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곤 한다는 거죠. 또한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은 사회적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직급에 의해서 연관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입니다 하며 명함을 냅니다. 명함 속에 자기가 자기의 증명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나가는 사람임을 증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직급을 가진 사회적 저명한 인사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단히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좋은 곳을 향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 말입니다. 조금 안 좋은 동네, 조금 세상이 꺼려하는 직업,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가치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높은 곳, 조금만 더 위에 내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내가 증명해야 될지 않을까,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굴레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좋은 장소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뭐가 나쁘겠습니까만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올무가 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사는 집과 장소, 사회적 위치와 직업, 직급 등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장소에, 때로는 더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죠. 언제나 누군가의 위에, 나는 누군가의 위에 있거나 누군가는 나의 밑에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등수로 매겨지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직급으로 매겨지는 사회 속에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가는 것. 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자기 자신이냐 소개하고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더 고상하게 보이려고 더 높아 보여서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 속에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쳇바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나은 설교, 더 나은 은혜와 영적인 것들을 끼쳐야만 내 가치가 중요시 여김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과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치를, 나의 존재를 규명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못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존재와 가치를 규명하고 증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그 레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4절 아까 읽었는데 14절과 1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레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레위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마주 대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얼떨떨한 마음과 상황 속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접촉되어서 그래서 죄인으로 전락하여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레위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나누고 있는 그 광경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함께 식사를 나눠주시는 예수님. 아무도 자신을 상대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증명해야 했던 자신이 사람 레이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말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자신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며 그 존재 자체를 보고 말을 걸어주셨고 함께 해주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레위는 자신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책하며 스스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평가와 손가락질에 늘 억눌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따뜻한 위로, 사랑,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 매일 저 매국노, 우리의 삶을 점점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모욕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 다가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식탁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지없이 질책하고 경멸한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며 온당치 않음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죄를 범한 죄인들과 한 식탁에 식사를 나눌 수 있으며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히 하고 있는 그런 말투인 것이죠.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요즘 말로 사이다입니다. 핵사이다죠. 핵사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격언처럼 쓰였던 용어라고 합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아픈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특히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세례 요한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가 맞으신가라고 의문을 품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프고 상하고 찢기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으며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치유의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러한 이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시죠. 사람들이 꺼리는 이들,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나면서 앉은뱅이,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나는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식의 선을 깨는 말씀을 하시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야말로 의인이고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런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 세리와 함께 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하고 스스로 의인된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사람들인가 말입니다. 이 질문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스스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내가 아니고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과 억눌림 속에 나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까먹고 내가 잘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신다 말이죠.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레이인, 죄인인 레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매일 스스로 자책하며 빌빌거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렇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매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반복하여 드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했어도 내가 널 다 용서하고 있어, 괜찮아 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 오늘도 당당히 살아보려 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겸손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하기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고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러던 내 큰 죄악에 서거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메인은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고 규정될 때 사람들의 평가와 손가락질에 지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도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힘겨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일에 나와 드리던 그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된 인생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우리 그렇게 인사했었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함께해주는 그 상황 속에 서로를 북돋아주고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과 만나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함께해주셨듯 우리를 불러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도록 가족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며 나의 삶의 끝까지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책하고 그렇게 쓰러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고치시며 안으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세상은 우리를 규정하려 하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죄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만남과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만남과 화해의 역할을 은혜 가운데 담당하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을 만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건강한 자와 의인보다는 병든 자와 죄인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삶을 공감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만남과 화해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